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오고 주님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통을 하는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녀를 성전뜰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이 여인이 간통하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유혹하여서 주님을 고소할 근거를 얻고자 함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시기 시작하시니라. 하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물으니 주님께서 몸을 곧게 하여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기를 계속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거기를 마지막 남자들까지 떠나가니 예수님께서만 혼자 남으셨고 그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몸을 곧게 하여 일어나셔서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로 마지막 여행을 가시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장차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위로도 받고 하는 그 경험을 하시기 직전의 사건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10월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 번째 10월에 있는 명절인 장막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은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세 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야훼 앞에 나와야 되니까 제자들과 동생들은 먼저 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다가 장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해 4월쯤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약 6개월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여행 전에 머무르고 아주 심각한 자리까지 제자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유대인의 공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의 40년 자기 조상들의 생활이 야훼의 은혜로 입은 옷도 신은 샌들도 달가버리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리하여 그러한 체험을 자기들이 해보는 일주일간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매일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하나의 행사가 있으니 샘물을 떠서 야훼 앞에 포도주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야훼 앞에 생수를 부어서 야훼께서 우리 삶의 근원이신 것을 40년 동안에 자기 조상들이 겪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는 표현을 매일 저녁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희를 구원하소서하고 외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장 37절의 그 중간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소리를 내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37절에서 39절 장막절 끝날 가장 큰 행사인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던 남자들은 기억하는 귀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의 요약이기도 하고 스가랴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즉 야훼께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물의 근원이다를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근원의 물을 허락한다. 곧 예언하시고 심지어는 이런 생명의 물을 저버리고 자기 집에 물 엉덩이를 파서 빗물이 내려온 것을 받아서 먹겠다고 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물 엉덩이를 파는 비유로 말하면은 야훼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예레미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습을 비판할 때 야훼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물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엉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고 썩어지고 고인물이 되는 것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저분이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뜻이 아닌가 이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니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지 않잖아. 베틀레헴이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드디어 성전에 있던 70명의 공회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잡아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처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공회원 사이에서도 아니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데 저 사람을 거짓된 죄인이라고 정죄하여서 판단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회원 사이에서도 두 팀이 나눠져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계속 해봤자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그만 정회하자 한 것이 7장 53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그냥 회의에 도움도 받지 않고 각자 집으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들짐승보다 못하게 밤에 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생각하셨는지 감람산으로 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 명절이 끝났으니까. 근데 웬걸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 아침에 성전뜰로 가셔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고향으로 다 가지 않고 그 전날 엄청난 진리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말을 드리려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뜰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공회원들입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말씀이 공회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한 여인을 붙들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데 중간에 스탑을 시키고 자기들 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자기들이 끝내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발할 수 있고 고소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통하는 중에 있는 여인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아마도 명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자기 집에서 그때는 자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만들어서 그 위에 팜트리에 그 브랜치 같은 것을 얹어놓고 잠을 자는 경험을 하는 일주일의 삶인데 이 여인도 어떤 사람과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통이란 것은 혼자 불가능하니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남자가 없으면은 현장에서 간통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공회들은 예수님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들에 많은 사람이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5절에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간통을 했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랍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율법은 증인이 두 세 사람이 있어야만 돌로 쳐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나라와 다르게 종교인들이 법정의 관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레바이로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마치 자기들이 검사들처럼 죄인이라는 현장의 현행범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법관으로 만들어서 당신은 모세법에 따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요? 이렇게 유혹을 하였다고 요한은 적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을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레위 지파나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법을 행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바리새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도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간통하였으니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은 당신은 일관성이 없어. 첫 번째. 어떻게 당신의 친구인데 돌로 치게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왜 용서하라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면으로 대답하더라도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이 유혹을 그 올가미를 예수님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양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다.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감에 잡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잡아 죽일 생각이니까 계속 추궁을 하였기에 7절 중간에 주님께서 몸을 곱게 하여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돌을 던지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기를 계속 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 사건의 제목을 이 여인은 과연 복된 여인인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복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복된 여인인가?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공부하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듯이 복된 상태에 있는 여인인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이 여인의 자리에서 볼 때 이 여인은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복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인가를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회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너 위선자들이라고 야단을 쳤지요. 너 눈에 큰 들보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너가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간통에 관해서는 남편이 만약에 자기 아내에게 의심을 가졌다 하면은 그 레위기 5장 15절부터 레위기 뭐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의심을 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고발하는 남편은 그 죄에 상관이 없고 자기는 그 간통죄의 의심도 없다는 깨끗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우니 아내의 죄에 대해서 자기는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걸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그래. 너희 중에 이 여인의 죄가 확실하다고 이 남편과 같이 너희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고발한 그 사람부터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고발한 그 사람부터 먼저 손을 대라 돌을 던져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고발했으니 먼저 고발한 사람이 그 죄가 없다는 거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죄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게 고발한 사람의 의무고 특권이야.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해야 되듯이.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은 그와 같은 죄에 너희들의 양심에 전혀 부담 없이 깨끗하다는 사람만이 해라 했더니 그 많은 공회원들이 다 70명이 모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구약 성경에 그 명령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증인으로서 돌을 던지려니까 자기도 그 죄에 현재된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 깨끗하지 못하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상실이 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거기를 마지막 남자들까지 떠나갔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 이들도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최상층에 있는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가 있음을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시아 나라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잘 드러내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여인에게로 예수님께서 신경을 쓰십니다. 9절 마지막 예수님께서만 혼자 아직 앉아 계셨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들이 중간에 세웠던 것처럼 그 한가운데 서 있더라. 물론 회중들이 거기 있습니다. 단지 회중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광류가 없으니까 요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고발하던 그 많은 공회원들은 다 남자들 뿐이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몸을 곱게 하여 일어나셔서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먼저 보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장 이스라엘에게서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간통죄와 다른 사람을 살인하도록 교사한 죄와 그 사람을 죽이는 주범이 된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왕은 자기 입으로 야훼 앞에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시편 51편에 고백했습니다. 3절에 나는 내 죄덩어리를 아는데 이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왕의 그 죄까지도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죄까지도 이미 대신에 그 죄값을 담당하겠다고 이사야는 53장에 야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했었습니다.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야훼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텐데 그들의 죄악을 자기가 다 뒤집어 써서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야훼 앞에 메시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하여금 자기의 죄를 보게 함으로써 입을 다물고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알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겸손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 복된 사람입니까?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자기는 당연히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낮아져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바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들어갔기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듯이 시편 30편 1편에 다윗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 죄의 가리움을 야훼께 받은 사람은 복되다.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리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억지로 죄 때문에 끌려왔지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무엇을 주었습니까? 7장 우리가 37절에 보았습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평강을 맛보았기에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나도 너를 죄없다 할 거야.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 자리로 가지 말아라.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도 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 이 여인이 그 자리로 갔기에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다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들을 담당하신 예수님 덕분이니 고난주간의 시작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을 항상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소서. 그러나 우리 죄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음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찬양해 함으로 그러한 죄에 계속하여 들어가는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